대회에 입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16일 지난 2019 영국 총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하원에 제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보 문서를 취득하고 유출하는 등 2019 영국 총선에 개입하고자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 외무장관은 해당 정보 문서가 영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이 문서가 2019 영국 총선이 있기 전 불법적으로 취득됐으며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을 통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해당 정보 문서의 영향력이 미미하자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하고자 한 시도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은 추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영국의 주장이 모순되고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주간 브리핑에서 영국의 주장이 너무 뿌옇고 모순적이어서 사실상 이해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관이 15일 소수의 미군으로도 이라크내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에서 중동을 담당하는 케네스 맥킨지 중부군 사령관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 적은 수의 미군으로도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압박하고 이라크 정부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라크 내 미군 감축은 모든 이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말 미국과 이라크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군 감축 계획은 그때 공개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가 친이란 무장 조직의 공격을 줄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최근 몇 주 동안 미군 부대를 겨냥한 공격 횟수가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맥킨지 사령관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란이 몇 달 전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15일 미국 여행금지 법안에 정통한 4명을 인용해 9,200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6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괴롭힘에는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 중국은 미국의 괴롭힘 관행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하는 모든 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될 것이라며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고발은 세계의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직접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와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외교관과 가족 100여 명이 15일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 이메일을 통해 미 정부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교인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계획을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외곽의 달래스 국제공항에서 한국의 수도 서울로 출발했으며 중국 광저우로 가기 전 의료검사를 위해 다른 항공기로 갈아탔습니다. 미국은 1,200명 이상의 미 외교관과 가족들을 중국으로 보내야 하지만 중국이 2주 전 미국에 부과하려 한 조건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무부가 7월 초로 예정된 비행을 연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미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몇 주 안에 광저우와 상하이, 텐진,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하는 약 350만 명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58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13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브라질이 7만 5천, 영국 4만 5천, 이탈리아가 3만 4천, 프랑스가 3만여 명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입니다. 진행해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대선 전 미국과 북한의 추가 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이 밝혔습니다.
The summit would be one that would reduce the North Korean threat.
미국의 국가정찰국이 북한 등 영내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큰 비밀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에는 개성과 평강 지역에 소나기 내리고 오후에는 평안북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70m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11도, 신의주, 강계, 개성, 신포가 2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웅기선봉은 23도까지, 중강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대선 전 미국과 북한 간 추가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 행사에서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7월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Now, it's now July. I think that's unlikely, but in the event that it was appropriate, that we could.
폼페오 장관은 하지만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정상회담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최대 이익 속에서 그것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목표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미국이 완전히 검증한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고 남북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보 상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앞서 이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인터넷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 북이 합의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상대국이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은 현 시점에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임무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에 착수해 미국인들의 안보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결과를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이 밝혔습니다. 하스 회장은 또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하스 회장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The previous summits did not accomplish much of anything. So the issue is not whether there will be another.
이전의 미북 정상회담은 많은 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건은 또 한 번의 회담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상회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상회담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열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면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실무선에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Summit would be one that would reduce the North Korean threat both to South Korea, to the region, to the world.
성공적인 회담은 한국, 영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겁니다. 하나의 접근법은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받은 이후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선호되는 접근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약을 둬야 하고 이것이 검증돼야 합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단계들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것들도 논의돼야 하겠지만 일단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 제한은 이전 핵 협상에서도 시도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Criticism. But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talking about disarmament clearly has not worked. The threat has grown over.
타당한 지적입니다. 비핵화와 군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3년 반 동안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접근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무장 해제보다는 군비 통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과거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계산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고 미국의 생각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협상은 단계적으로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이를 활용해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That's not an acceptable agreement to me. That's a one-sided arrangement. And that's not interesting. No.
그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제재 완화는 철저한 조건에 기반해야 합니다. 북한의 역량에 대해 협상했던 것을 토대로 핵 감축의 대가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에 합의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가 아닌 적대 정책 철회 대 협상 재개가 기본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요구는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기준을 높인 것으로 보십니까?
North Korea, you never know what's rhetoric, what's simply posturing.
북한의 레토릭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으스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무회담을 하면 북한이 진지한지 아닌지 금방 명백해집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후 북한이 갑자기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used to run the Office of Policy Planning in the State Department, and I used to say, I don't run the Department of Policy Prediction.
저는 예전 국무부에서 정책 수립 담당자였습니다. 정책을 예측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북한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는 없습니다. 한 개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일을 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당장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과 갈등 관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8월 미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는데 재개돼야 할 시기라고 보십니까?
I was against them being put on hold to begin with. North Korea in no way has reduced or
물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훈련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엔군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군사훈련이 왜 연계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시험, 미사일 등이 초점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더라면 북한의 핵 역량 제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과대평가해 미국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3차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시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at either the United States mediate for South Korea or that South Korea mediate for the United States. I don't mind there being separate dialogues.
미국이 한국을 위해 중재하거나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중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북 남북 대화가 따로 진행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간 서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관심 사안이 있고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로 인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되며 북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미국이 반대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간 서프라이즈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In both directions, we clearly surprised the South Koreans when President Trump agreed to putting a hold on the large military exercises.
양측에서 이른바 서프라이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시켰던 일 등 말입니다. 동맹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맹은 긴밀한 조율에 기반해야 합니다. 북한과 협상하기 전에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이는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에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현안 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을 발표한 후 한국 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착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Well, all I can say is I disagree with the decision in Germany. I hope there's no parallel decision vis-a-vis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 미군 감축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 유사한 결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반대가 클 겁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에 대한 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죠. 미국이 미군의 주둔 조건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If he were to be re-elected, has his own views on everything from trade to American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부터 미군의 전 세계 주둔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한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시는 겁니까?
concerned about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few years. I think there's been unfortunate friction.
지난 몇 년 양국 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양국 간 마찰이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이 유연성을 보여왔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마찰을 빚고 이것이 그들의 양국 관계를 특징짓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라는 공동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이한 동맹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칸희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다음 달 미한연합훈련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위험 때문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5일 미한연합훈련 계획과 실행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리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 형태와 한국군에 대한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 등 전시작전 통제권 검증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책적 목적과 외교적 공간을 남겨놓는 차원에서 훈련 계획 혹은 실행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의 주요 변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연합훈련에서 무엇보다 큰 요소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험을 줄일 수 없다면 이번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한연합훈련을 계속해서 취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미한동맹의 역량을 약화하는 위험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에 2년여 공백이 있었던 만큼 적어도 내년에는 미한 간 총력을 기울인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훈련은 많은 수의 병력들이 매우 밀착된 상태로 진행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Taking risk and readiness. In order to prevent the, what may be a higher risk of a large outbreak of coronavirus within the South Korean and U.S. military.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쓴 훈련으로 준비태세를 확보하는 것과 미한 장병들의 대규모 코로나 발병 위험 증대를 막기 위한 조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코로나 위협은 연합훈련에 앞서 훈련에 연관된 장병들에 대한 사전 격리 등 특별 예방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도 미한 연합 전력이 여전히 작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합훈련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그동안 미한 연합 전력이 일부 약화됐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re has been some deterioration, I think, of capability and readiness as a result of the absence of.
이는 그동안 연합 혹은 독자 훈련이 없었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같은 미한 연합 전력의 약화가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위반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훈련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전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미한연합훈련 실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의 북한 성명들을 볼 때 미 대선 전 미북 간 외교적 진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main point is that it seems very unlikely that any progress will be made in U.S.-North Korea diplomacy for the U.S. elections.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 등 김정은의 도발을 피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마다 8월에 실시됐던 UFG 연습 등 주요 미한 연합훈련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부터 축소 중단됐습니다. 또 지난 2월 예정이던 미한 연합기동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이 비밀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은 국가정찰국의 정보 수집과 관련한 자산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해 영내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국가정찰국이 15일 미 동부 버지니아주 중대서양 지역 우주공항에서 NROL-129로 명명된 군사정찰 위성을 미노타우루스 4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미 국가정찰국 NRO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위성은 미국의 선임 정책 이반자, 정보 공동체,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NRO의 전체적인 국가안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가정찰국은 모든 미국 정찰위성의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고 북한의 군사 동향과 주요 시설에 대한 파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성은 1996년 이래 국가정찰국의 54번째 발사로 우주군과 항공우주국 나사 등과 협력 아래 이뤄졌습니다. 크리스 콜리스 국가정찰국장은 발사 성공 직후 공개한 영상에서 NRO 129 위성은 미국과 동맹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ystem of satellites that will demonstrate revolutionary capabilities available to the nation and our allies.
스콜리스 국장은 특히 올해 들어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찰국은 먼 거리에 떨어진 파트너와 더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적들에게 안식처를 허용하지 않도록 과감히 임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가정보국이 대북 정보 수집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부가 정보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텍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5일 VOA에 이번 위성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찰 위성 역량 향상은 특히 북한과 같이 불투명한 나라의 군사적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for North Korea, it's important because North Korea is such an opaque state.
정찰 위성의 운용 현황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위성이 노후한 기존 위성의 교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위성의 경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주자산의 실전 배치 추세는 인도태평양 영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무인정찰기와 마찬가지로 정찰위성 등 감시 자산들은 미국이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을 북한이 인지하도록 하는 일정 부분의 억지력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과 단연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과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년처럼 5년 단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에서 최근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한반도 현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타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며 장기화하자 미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단연 단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세출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예년처럼 5년 적용의 SMA 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담은 2021 회기연도 국무예산안을 지난 9일 가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도 5년 적용의 SMA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리타 노이 하원 세출위원장은 15일 VOA에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세출위는 전통적인 5년 기간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에 관여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영내 전역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되었고 한반도 미군 태세는 북한의 침략을 막고 인도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해왔다는 겁니다. 로 위원장은 또 한반도 미군 태세는 경제 성장을 증대하고 수십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 사이 핵 확산을 막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연 적용기간 SMA 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올 초 하원 외교위가 채택한 결의안에 처음으로 적시됐습니다. 지난 3월 외교위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에 주한미군 병력은 미한 양국이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단연 단위의 SMA 체결에 의해 최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존 내용에 추가해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여전히 SMA 협상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몫을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유사한 입장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군사위는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하는 국가들의 세부 분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포함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상하원은 2020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 내역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적에서 동반자로 탈바꿈한 것은 다른 분쟁 국가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도 두 나라 상호 적대감을 버리고 미래에 집중하기로 결단해 지금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도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촉구해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 두 나라 대사가 참석해 지금까지 이뤄낸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킴 응호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는 두 나라가 적에서 동반자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uild the future based on our meaningful and effective cooperation and addressing war legacies is our success story. This is not only the model of reconciliation.
응호 대사는 미국과 베트남이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구축하고 있으며 전쟁의 유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두 적이 화해해 친구가 되고 포괄적 동반자가 된 것은 오늘날 많은 지역적 국제적 분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옥 대사는 특히 베트남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미국이 돕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최고의 모습을 보았고 베트남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는 지금의 양국 관계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수고와 용기, 선의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We further remain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and friendship based on a shared vision of a stable and peaceful Indo-Pacific as well as our mutual respect for
크리텐브링크 대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국제법 준수, 양국의 독립과 주권 존중, 영토 보전, 정치 체제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1986년 시장경제 정책인 도이머이, 즉 쇄신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1980년대 베트남 내 미군 유해 송환에 협력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했고 1995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 베트남식 경제발전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you've done in a short time, he can do it in a very, very rapid time, make North Korea into a great economic power.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응우옌 부종 베트남 주석을 만나 베트남의 고층 건물들을 봤다며 베트남이 단기간에 이룬 성과를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빠른 시간에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번영하는 흔하지 않은 나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되고 그것도 매우 빠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재력은 굉장하다며 이는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 역사상 거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2018년 7월 베트남을 방문해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비핵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대신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 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미군 유해 상자 55개를 인도한 뒤 추가적인 미군 유해 발굴 작업도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록한 선박은 500여 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선박 등을 제외하면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은 절반 정도로 추산되고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해외 항구를 드나드는 경우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빼곡하게 표시돼 있는 마린 트래픽의 지도에서 유독 한산한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북한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북한 지역에서 나오는 AIS 신호가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는 등의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숫자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선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적다는 점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BOE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531척이었습니다. 이 중 1980년 이후 건조된 선박, 즉 운항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거나 폐기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운용 중인 선박은 약 270척입니다. 이는 등록 선박만 8천에서 1만 척에 달하는 한국 등 주변국에 비해 크게 적은 숫자입니다. 이들 270여 척의 북한 선박은 용도별로는 건화물선이 219척으로 가장 많았고 기름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조선이 28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크기별로는 만 톤이 넘는 대형 선박이 21척, 5천에서 만 톤 이상 41척이었으며 가장 많은 181척의 선박은 중형에 해당하는 1천에서 5천톤급이었습니다. 다만 IMO에서 확인된 북한 선박 중에는 다른 나라 소유이면서 북한 깃발을 단 경우도 포함돼 있어 실제 북한 선박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해상에서 포착되는 북한 선박이 전체 270여 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매달 마린 트래픽에 포착되는 북한 선박은 50여 척으로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운항을 하지 않는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만 신호를 보낸 경우였습니다. 전체 선박의 숫자도 적지만 해외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 자체도 50척이 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제사회에 등록된 북한 선박 상당수가 이미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ack in the 50s, 60s, even in the 70s, North Korea had a, I wouldn't say a large shipbuilding effort.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선 선박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과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아두는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북한 선박들 중에는 이미 운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충분히 배를 만드는 역량이 있었으며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선박을 건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 산업이 기울면서 선박 생산이 급속히 줄었고 이후 노후화된 선박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이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선박 중 40여 척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 이들을 포함한 약 100척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의 제재 선박은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시 즉시 억류될 수 있어 사실상 공해상만을 제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과 거래하는 항구와 보험회사, 물류회사 등이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등 한정된 지역만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수출하거나 유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등 제3국 선박들이 직접 북한 항구로 제재 품목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정보 전달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한국 국회에서 북한의 대남 공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대화만이 남북 간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성과들이 미완성이고 아직까지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과의 제도화를 언급한 것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체계,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이산가족 상봉, 상호 적대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대화를 기초로 남북협력을 지향하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 여당 의석수가 전체의 3분의 2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 북한의 대남 공세로 교착 국면에 놓인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국회 역할을 통해 찾아보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3차 미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이면 한국도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선 지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는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상 간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집권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문 대통령이 촉구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응할지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경제난으로 내심 남북협력을 바라고 있는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내세워 회담에 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왜냐, 북한이 요구하는 건 지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약속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국회회담은 사실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죠.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남 공세를 일시 보류한 북한이 회담 제안이 있다고 해도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달려 있는 건데 정부 대 정부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국회회담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결국 한국 정부가 연합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 상태를 풀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보이면서 국회 협력을 촉구했지만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대화 진전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려는 북한의 셈법상 문 대통령의 의도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에는 개성과 평강 지역에 소나기 내리고 오후에는 평안북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립니다. 소나기 양은 10에서 7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평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아지고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9도에서 시작됐고 양덕은 18도, 신의주는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안남도 지역이 29도에서 30도 정도, 평안북도는 31도까지 오릅니다. 자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9도, 강계는 20도, 희천 20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31도, 강계 32도, 중강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오전에 맑은 가운데 개성 지역에 소나기 내립니다. 오후에는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에 한때 소나기 있습니다. 대주의 아침 최저 20도, 사리원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맑은 날씨에 평강 지역에 하루 종일 가끔 소나기 예상됩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9도, 장전 18도, 평강도 18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이 26도, 장전 27도, 평강은 29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신포는 하루 종일 맑겠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고 장지는 오후에 가끔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19도, 청진 18도, 성진 김책 19도, 장지는 14도에서 시작되었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함흥은 27도까지 오릅니다. 양강도입니다.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풍산 김영곤의 아침 최저는 13도, 삼지연은 11도, 해산은 16도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곤이 25도, 삼지연이 26도, 해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먼바다 쪽이 구름 많고 나머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하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민주적인 기관들을 파괴하려는 불법 정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좌절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 마두로 성향인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최근 선거를 담당할 국가선거평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국가선거평의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12월 6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현재 국회는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마두로의 꼭두각시인 국가선거평의회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동의 없이 마두로가 계속 권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대법원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야당 3개의 지도부 기능을 중단시키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정당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꼭두각시 야당을 만든 것은 마두로 정권이 전 세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선거에서 미래를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마두로가 불법적인 대법원을 동원해 국가선거평의회를 만든 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 관리들을 선출하려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 같은 엉터리 절차에 의한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그들의 민주적이고 인권을 부인하는 데 협력한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민주화 방안을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전환 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 비상정부를 구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원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계속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윌리엄 버비 법무장관이 16일 중국이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을 대체하기 위한 경제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윌리엄 버 장관은 이날 중국이 패권적이고 불법적인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미국에게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세계적인 야망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21세기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역사적인 함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자유민주 동맹국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형성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그 독재 세력이 미래를 통제하게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은 중국의 패권적 관행으로 환율 조작과 관세, 쿼터 제도, 국가 주도의 전략적인 투자와 인수, 지적 재산의 절도 및 강제적 이양, 국가 보조금,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간첩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미국 기업 경영진들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접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은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자료를 훔치려고 시도했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 3개국 정보당국은 16일 러시아 정보당국과 연계된 해킹 그룹 APT29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관련된 연구기관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러시아 해커들이 악성코드 등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백신 연구기관에 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관이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의 성명에서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는 연구작업을 겨냥한 러시아 정보당국의 공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모한 행동으로 이기적인 이익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6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파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괴롭힘에는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 중국은 미국의 괴롭힘 관행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하는 모든 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고발은 세계의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직접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와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관이 15일 소수의 미군으로도 이라크 내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에서 중동을 담당하는 케네스 맥킨지 중부군 사령관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 적은 수의 미군으로도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압박하고 이라크 정부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라크 내 미군 감축은 모든 이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말 미국과 이라크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군 감축 계획은 그때 공개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16일 지난 2019 영국 총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하원에 제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부 문서를 취득하고 유출하는 등 2019 영국 총선에 개입하고자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 외무장관은 해당 정부 문서가 영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이 문서가 2019 영국 총선이 있기 전 불법적으로 취득됐으며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을 통해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해당 정부 문서의 영향력이 미미하자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은 추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영국의 주장이 모순되고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주간 브리핑에서 영국의 주장은 너무 뿌옇고 모순적이어서 사실상 이해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